지난 월요일 안식월을 마치고 올랜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한 성도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 한국을 방문한 소감이 무엇이냐고. 이번 방문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상 깊은 것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난 후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젊은 여학생들이 입고 다녔던 초미니 스커트였고, 또 하나는 악교로 붙인 듯이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허벅지를 드러내는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것 없이 심지어는 젊은 직장인까지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에게 외국을 많이 여행하는 한 교수가 말해줍니다. 외국 공항에서 한국 여학생 찾는 방법 가르쳐주겠다고. 그것은 가장 짧은 스커트 입은 사람 찾으면 된다고 얘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체육 교수님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스커트 길이를 쟀습니다. 무릎에서 몇 센치 이상 지나가면은 잡아서 닦아 세우고 야단을 치고 그걸 체육 학점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모조차도 딸이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는 딸과 똑같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닙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 가나 10명 가운데 9명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혼자 있건 누구와 같이 있건 앉아 있건 서 있건 커피를 마시건 밥을 먹건 차를 타고 가건 걸어가고 있건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귀신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나라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을 잘 하면서 스마트폰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육신의 건강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왜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국인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이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고, 한국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이 왜 이렇게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불경건하고, 더 세상 귀신에 홀린 나라가 되었는가? 왜 한국의 유별난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100% 무기력한가? 변화시키기는커녕 왜 지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계속 동화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늘 하듯이 사복음서를 훑어보던 중 저의 눈이 고정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함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주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방인 왕의 신하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NIV 성경이 풀어서 번역하듯이 그는 유대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회에서 소수파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서역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길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과 같이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밤에 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전혀 없었는데 공회원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말합니다. 가로대 랍비여. 니고데모는 자신이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출신의 무학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니고데모의 동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기히 여겼지만은 또 일부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고 업신여겼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깍듯이 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컸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것을 보고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면서 즉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같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랍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늘 표현을 보면 아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한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보지 못했지만은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나이다 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공회원 가운데 니고데모 외에도 몇 명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으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와서 경의를 표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모욕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배교를 하거나 특별히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모두 부활하고 영생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대단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원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말처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번역이 다 존재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환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다시 태어난 어린 나이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순종 유대인인데다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은 이분법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이는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믿음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또 에센파의 물로 씻는 예식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석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러한 이분법의 해석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두 가지 다른 출생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를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기원에서 읽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새롭게 됨, 쇄신, 중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기원에서 읽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즐비한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자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 연락하여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다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살게 하라 외치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모두 살아난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쇄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개인의 쇄신도 의미합니다. 나라가 쇄신되기 위해서 개개인이 쇄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 개개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 하는 말씀은 물로 육신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침을 받고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들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나니. 물론 여기 두 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영은 capital 대문자 S 스피릿이고 두 번째 영은 소문자 S 스피릿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느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중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네가 구약을 잘 알진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왜 의심하느냐고. 이상이 여기냐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잘 알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한 말씀 알지 않느냐고. 왜 이상이 여기냐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주어 유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다가 대상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님은 바람의 운행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령과 바람이 모두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모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듯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움직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람이 분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 것을 압니다. 8절 말씀의 요지는 그러나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4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등등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을 주님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랍비로서 어찌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도 알지 못하느냐고. 이 말씀을 한 이후 니고데모는 무대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7장에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하고 19장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끝낸 예수님은 이제 독백 형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너무나 평이한 것, 기본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거듭남에 대한 것도 믿지 않으면 내가 천국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돌아온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전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 관한 전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직도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불평불만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서 죽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범죄했으니 기도해서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한 후에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들을 살린 것은 장대도 아니고 불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단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죽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왜 죽는다고 하시는가? 15절을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불뱀을 본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을 보면 세상에서 지위 있는 자가 교회를 방문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세상에 실력자가 나타나면 특별히 우대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권세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해주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보자고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보자고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목사들과 같이 갖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에서 유력 인사가 찾아왔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지 않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찾아왔다고 특별 대우나 차별 대우를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엄중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왜 자신에게 호의적인 종교 지도자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도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오래 가르쳐왔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기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에 성경의 영적인 진리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서 첫 휴가를 나오면 물론 온 천지에 군인만 보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진리가 코앞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연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인가? 언덕에 올라가면 한치 건너 보이는 것이 교회 십자가인데, 목사는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목사인데, 사회가 왜 이리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가?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설교하고 가르치기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별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가?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사회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제 영접하기만 하면 들어오신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세상은 뒤집어져도 수천 번 뒤집어졌어야 됐습니다. 우리 사회와 일터와 가정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직장을 구성하는 크리스천들이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에 가장 경건했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가문이 좋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100% 대적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다른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기 이전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증거가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없다면은 그동안 내가 몇십 년 교회를 섬겼건 상관없이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몰래 주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꾸중을 하시면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의아해하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도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낙담하지 말고 오늘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동거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3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먹고 자며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조금 다녔으면 성령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우리의 타임 테이블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아무리 죽은 가지도 생기가 돌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든 가지도 치유되고 강건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고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고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에게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이름으로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아홉기는 오늘 말씀 이제 일주일 내내 그리고 평생 곰곰 묵상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가운데 한 명도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지상에서 거듭난 자의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